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사라 자매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라입니다.
네, 사라 자매님 지난주에 첫 방송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마중 식구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두 번째여서 그런지 떨리는 마음보다는 마중 식구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시는 마중 식구들이 사라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종 마중 식구들이 기도해 주고 계시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져요. 저희가 섬기는 것 같지만 실은 마중 식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올라가고 있을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저도 북녘에 있는 마중 식구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마중 식구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네. 언젠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볼 그날이 있겠죠.
우리 서로 알아볼 수 네. 있겠죠?
우리 목소리가 들리시면 이렇게 네. 와서 어깨를 툭툭 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깊이 배워주는 말씀이에요.
네, 저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둘러싼 사건들이 단순한 전쟁 이야기 그 이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서 시작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큰 패배를 당합니다. 패배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언약궤를 마치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마법의 도구처럼 생각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떤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물을 가지고 가면 언제나 내가 성공하고 시험을 볼 때 답을 가르쳐주고
네.
뭔가 닫혀있는 문이 모두 자동문처럼 열려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게 해주는 약간 이런 마법의 도구처럼
네.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사라 자매님 그거 가지시겠어요?
욕심에는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뭐든지 네가 원하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어떤 마법의 도구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걸 가지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사실 교회만 가면
맞아요.
모든 게 잘 되리라.
맞아요.
이제 너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질 거야.
맞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럴 때 저는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그걸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한번 불러주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마중 식구들이 그 노래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법의 도구를 부적처럼 갖게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전쟁을 승리할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 것이죠.
네.
그런데 신앙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그 땅에서 나와서 그 애굽과 같은 자신의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해서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구석방에 가두어 놓고
네.
아 천국 가면 주님 따라서 살게요 하고 그분을 가두어 놓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천국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색깔이라는 것을 우리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교회 나가고 한참 동안 내 머릿속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속임을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러면 이 나라의 법을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말씀 속에 뭐라고 하시나를 보니까 마치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나라에 갔는데 내 말이 내 말이라고 알아듣지 못하면서 다 알아듣는 척했던 그런 것을 발견하고 네 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하지 않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사실은 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네.
사실은 그때 진정한 회심이
네.
그것을 두 번째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인데
네.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네.
이것이 두 번째 회심입니다. 이 두 번째 회심이 일어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네.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이길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로
네.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이라면 그들은 순종한 것이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참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너무나 당연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때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지 사용하는지.
맞아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용할 때가 많고 그리고 사랑하는 줄 스스로도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은 상대방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할 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네, 우리가 마중 식구들과 함께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이 언약궤가 우리의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대신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네, 맞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빼앗기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에 머물렀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여겼어요. 결국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해 가지요. 하지만 이후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블레셋이 신으로 섬겼던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고 또 종기와 재앙이 퍼졌어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른 신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다가 심판을 받았네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내셨네요.
네,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신이십니다. 고대의 모든 나라들, 신들을 섬기는 신들의 문화, 신들의 세상이었는데 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스라엘과 이방에 동일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내용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까지 오카 집사님께서 좀 길지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더 이상 자신들의 땅에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속건제 드릴 것으로 금으로 만든 종기와 쥐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종기와 쥐는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재앙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재앙이 종기와 전염병이었고 쥐는 그 전염병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속죄하려는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복술자들이 말한 방식도 참 흥미로워요. 새 수레를 만들고 젖 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싣고 암소들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들은 암소들이 새끼를 버리고 곧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겠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미소가 새끼소를 버리고 혼자 쭉 가는 그렇게 어렵죠. 이동하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시작한 곳에서부터 끝까지 옆에서 새끼들의 울음소리와 또 친구들이 모여서 풀을 뜯는 그 장소를 향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직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복술자들이 하나님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연현상에 반대되는 모양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알고도 복술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는데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이 인정되지 않을 때 이렇게 빨리 해결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있는 복술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내 경험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방식을 의지하는 그게 저에게도 있는 것 발견합니다.
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 암소처럼 양쪽 귀를 막고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암소에게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뒤에서 송아지가 막 울 때
어떻게 해요? 저도 고개 돌려서 당장 송아지한테 달려갈 것 같은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사명을 맡은 암소가 끝까지 순종하는 이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레셋은 하나님을 이방신들 중에 하나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속건제를 바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양면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을 알릴 기회가 되었겠네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이 특정 민족에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민족을 다 창조하셨고 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사랑의 속성은 배타적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이 대표로 넓고 높고 깊고 길게 받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높고 넓고 깊고 길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이제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지난 뒤에 돌아보면 잘 지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내가 외롭고 힘든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돌아서 잠잠히 생각해보니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늘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때도 사랑하시고 저럴 때도 사랑하시고 예쁠 때도 사랑하시고 예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네, 깨닫게 되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쌓여온 시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셨네요. 네. 그걸 길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표현했습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높고 넓고 깊고 길게 사랑하시는 것을 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옥하 집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가 많았어요. 나에게 못되게 한 누군가가 불쌍하게 여겨질 때면 아 하나님이 이 못된 나 이렇게 죄인인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큰 사랑과 깊은 감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감격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시작은 정말 그래요. 네. 화가 나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되게 자주 쓴다는 건 사실 내 마음이 그만큼 작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용서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을 만큼 마음이 넓으면 사실 용서라는 단어를 그렇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은 참 크시다. 그리고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계속 인내하시고 받아주시고 마침내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 긴 사랑을 보면서
네.
정말 하루만 한 가지만 나한테 뭐 잘못해도 아, 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큰가라는
네.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께서 그 다음 말씀들 읽어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쿤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돌 위에 둠에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네. 암소들이 새끼를 버리고 곧장 벳세메스로 갔다니 정말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방식이 우리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발락과 발람의 사건에서 당나귀가 말을 하고
네.
막아서기도 하고요.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언약궤를 잡았을 때 즉사할 때에도 암소가 서서 일어나서 그것을 막는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네. 것을 못 멈추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존중하지 않고 불경건한 행동들을 했을 때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는 죄를 저질렀을 때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리앗 여아림으로 결국 옮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호카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패를 통해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6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나 형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경외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존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돌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빼앗긴 언약궤로 끝나버리지 않고 언약궤가 다시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는 것,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풍경을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언약궤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복주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순이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요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대학교 졸업하면은 자격증이 나오기는 하지만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네. 네.
하나 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눴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네네.
뭔가 제가 하고자 할 때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 길로 내가 가고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우,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누구를 두려워할지 선택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는 거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다에 사는 사람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섬기고 산에 사는 사람은 산을 다스리는 신을 섬기는 게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눈앞에 기득권자들을 두려워할지 선택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길지 눈앞에 권력자들을 섬길지 선택하는 일과 같은 의미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또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는 말씀이 새롭게 들리면서 큰 위로로 다가왔었어요. 그만큼 저와 가까이 계시는 거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네, 저는 또 목사님께서 운동 선수와 감독을 예로 들어주셨던 게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감독이 하는 역할은 운동 선수가 힘들어할 때 대신 훈련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운동 선수가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줘서 또 그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네, 두 분 다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니까 보람이 있네요. 우리 두 자매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다 없애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도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나누었던 훈련과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 가르쳐 나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뭘 요청하고 있나요?
형의 유산을 자기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의 유산을 나누는데 왜 그걸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건가요?
자 상황을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 유산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동생이었던 당사자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이런 개인적인 집안일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보다 사람들의 삶에 깊이 관여해 왔었어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여러 분쟁과 다툼을 중재하고 판단해주는 역할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형과 유산을 나누는 일을 판단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랬던 거군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느 종교 지도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유산 분쟁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 해결해달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누가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고 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아직도 예수님을 여느 종교 지도자같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며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시며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내가 누군지 몰라? 아직도 나를 못 알아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괘씸함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의 예수님의 책망 속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 관심 가져야 할 영혼에 대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에게 떨어질 유산, 유산을 위해 기꺼이 형제와의 싸움을 선택하려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에서 나오는 책망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산을 놓고 형과 다툼이 있는 사람을 책망하신 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탐심과 두려움과 연관성이 있다는 건가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모든 사람은 탐심,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가장 흔한 걸로 돈이 될 수 있겠죠. 돈에 대한 탐심을 시작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돈을 싫어하거나 돈을 갖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을 또 그리고 뭔가를 갖는 걸 좋아하고 또 그걸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걸까요?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삶을 살아가는데 편안하기 때문 아닐까요?
네, 그렇기도 하죠. 아무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삶을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늘 고생하고 애쓰잖아요. 편안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정작 돈을 벌기 위해 편안함을 놓치고 있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힘들게 공부하고 경쟁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편안함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편안하기 위해 일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편안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이유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뭔가를 갖기 위해서 힘쓰는 건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거꾸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탐심을 버리는 걸 힘들어하는가? 우리는 왜 탐심을 버리는 걸,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왜 탐심을 버리는 걸 힘들어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에 답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은 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지도록, 가지고 싶어 하도록 만듭니다. 즉,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탐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저만 해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큰 편인데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조급함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일 거예요. 혹시라도 앞으로 할 일이 없을까 봐, 굶을까 봐, 망할까 봐 하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뭔가를 갖고 싶어하게, 탐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시고요. 앞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네요.
저도요. 탐심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탐심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잘 됐는지 아니면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밭에서 나온 소출이 워낙 많아서 고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어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자,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또 큰,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큰 곡간을 두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살면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느껴지시나요?
네 목사님 자기가 소유한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부자는 자기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재물을 다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걸 소유하고 이제 그걸로 평안을 누릴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실 거라고 하고 있어요.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모든 재물을 다 쌓고 아, 이제 됐다.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이 모든 재물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여전히 재산을 모으기 위해 그렇게 급급하며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재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삶의 목적이 바뀐 걸까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정답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니 이제는 재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 사람은 결국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따라 삶의 가치관과 또 태도가 결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부자도 하나님이 두려워지니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삶의 목적도 삶의 가치관도 태도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앞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살라고 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두려워하며라는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자, 두렵다는 것과 또 어떤 말이 같은 의미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걸 섬긴다고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특별히 이 말씀을 더욱 새겨들으라고 하셨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먼저 누구에게 지금의 말씀들을 전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세상의 권력자들, 집권자들,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제자들을 꼭 집어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의 권세자들을 상대해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정확합니다. 덧붙여서 비단 세상의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실질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제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생존에 대한 문제가 보장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자, 생존의 문제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현실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다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물을 의지하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말씀하신 후에,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먹는 것과 입는 걸 위해 살지 말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더 좋은 음식, 또 더 좋은 옷을 위해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단순히 하지 마라 이러한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다음 말씀도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걸 힘들어하고 버거워할 수도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까마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고 계셨죠?
까마귀는 양식을 모아두는 창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지 마,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줄 테니 내가 필요한 거 채워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백합화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아름답게 꽃을 피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입히지 않겠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렇게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는 걸 의미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유와 탐욕의 문제는 우리의 본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32절에서 다시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읽어주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움 때문에 탐욕을 붙잡지 마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두려움과 탐욕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마야지, 하지 마야지, 뭐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사라진다는 게 큰 은혜가 되고 그런 삶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길 소망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또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순이 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저는 믿음이 작은 자인 것 같습니다. 늘 현실 앞에서 늘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들만 고민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탐욕과 두려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또 그리고 제가 잘 살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고요. 제가 반대로 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삶을 산다면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저의 삶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도 또 좋은 말씀 배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지 마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 또한 먹는 것, 입는 것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향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속